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재해의 무서움에 대해서 듣거나 또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년 전에 그 겨울에 불어닥쳤던 그 프리징 레인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주 짧은 기간 비가 왔었는데요. 겨울에요. 이 날씨가 영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서 바로 얼어붙었죠. 그러면서 그 얼음이 점차로 두꺼워지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나무가 또그 옆에 전기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도시 전체에 군데군데 이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에 맺힌 얼음 결정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라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도 한 이틀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정말 모든 게 마비되더라고요. 난방도 안 되죠. 뜨거운 물도 없지요.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스토브가 안 되니까 요리도 해 먹을 수가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난민 생활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큰 자연 현상이 닥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곤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요엘서는 인간이 당하는 자연재해, 특히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기반으로 전해진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1장 4절입니다. 팥쥐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팥쥐, 메뚜기, 느치, 황충. 사실 전부 다 메뚜기의 일종이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불어닥쳐서 모든 식물을 싹다 먹어치웠다.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자, 아니 얼마나 다 먹어버렸으면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하죠. 메뚜기 떼가 한번 이 불어닥치면요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 떼 재앙은 있는 것입니다. 수억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막 이동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까맣다고 합니다. 완전히 세상을 뒤덮는다고 하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란 식물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많게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10만 톤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수천만 명이 먹는 한뭐 며칠 동안 먹는 이런 식량을 이 메뚜기가 하루 만에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2장 말씀부터 보시면요.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2장 2절, 3절 보시면 그날에 날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꽃이 세상을 태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것은 이방의 군대가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마치 새까만 메뚜기 떼가 막 세상에 불어닥치는 것처럼 이방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게 될 것이고 방화를 저지를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2장 7절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른다. 또 9절에도 보시면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기어오른다, 뭐 속으로 들어간다. 정말 이 메뚜기 떼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이방의 군대가 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약탈하는데, 정말 이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무자비한 약탈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심각한 재앙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제 18절에서 27절 사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죠. 18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1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그동안 기근으로 정말 고생했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23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6, 27절 하반절에 또 이거 반복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수치가 물러가고 영원히 수치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회복이 되면 무엇할까? 회복된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재앙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2장 28절, 29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28,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았기 때문에 익히 또 우리 마음에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예,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요엘서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예,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온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요엘서 3장을 보시면 이제 역사의 결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분량에 비해서 이 내용은요, 인류 역사 전체를 요약한다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여기 이 말씀은요,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개역 개정 성경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냥 회복시킨다. 이렇게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영하게 되고, 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신약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이 예언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의 회복을 뜻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헤아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를 요엘 선지자는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불어닥친 자연재해가 있다면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에 그때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벌써 한 목사님은 암 치료를 한번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아파 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분의 목회 철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올지 모르겠다.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모르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요. 그 삶의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더 단순해질 것이고, 더 욕심이 사라질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빠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런 충고를 주셨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흔히 좀 성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기대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그러면 어떤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요, 굉장히 옵셔널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인데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요, 어떤 특별한 분이시고 옵셔널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아주 필수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이 함께 계셔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이상한 특별한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친밀한 친구 같은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주 이성적이시고,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 종말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더 하루가 더 신실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막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마음에 확신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내 기도가 필요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한 명, 두 명만 이 시간에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내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아래 기도 버튼을 누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